18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죄만 있는 이 세상을 말씀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또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에 맞는 것인가를 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주만 바라보고 힘써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베드로 후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그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그 살펴봤는데,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와 또한 후서를 그 이 서신을 쓰게 된 그 내막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은, 이 사도는 그 교회에 지금 하고 싶은 그 말이 있는 겁니다. 그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은,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를 때에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교회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게 되면은, 결국에 그 믿음에는 이제 의심이 있게 되고 또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그 여기지 아니할 때 오게 되는 의심, 흔들림, 그게 뭔가 하면은,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맞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심과 또 흔들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모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처럼 고난을 받아도 왜 예수님이 오실 어떤 징조가 없느냐,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냐, 오신다는 성경의 그 얘기는 결국 사도들이 했던 그냥 말에 불과한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의심들, 그런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흔들림과 의심들이 그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언제나 그 생각이 그래요.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있을 것을 어떤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으로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 세상에서의 편안한 그러한 복으로 주어진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가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이었던 결과도 자꾸 이 세상의 편안함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걸 자꾸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게 되면은 그 고난으로서 어떤 그 신앙에 자꾸 의심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가셨고 또 사도들도 다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그 받아들이고 또 인정을 하면서도, 그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 또 사도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들은 고생을 하고 그 이게 부모는 자신들이 고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식들만큼 편안하게 그 살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만큼은 편하게 살고 싶게 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 마음이지 않겠는가. 그런 쪽으로 생각이 기우는 겁니다. 근데 고난은 고생이 아니거든요. 고생은 그 육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힘들게 그 고통을 받으며 사는 것이고, 고난이라고 하는 건 세상과 다른 길로 간다, 그 자체가 이미 고난이란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이 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다른 길, 또 다른 생각, 다른 방향, 항상 이 땅과 다르게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건 결국 내 본성이 원하지 아니한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고난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꾸 이 고난을 어떤 고생하는 쪽으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고난을 이해를 못하죠. 고난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돼버리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이 과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모습이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신자의 모습이냐, 그런 생각 우리가 해봐야 하는 겁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어차피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면 신자는 분명히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떠나서 본향으로 돌아간다, 이걸 믿는 게 신자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이 세상이 내 집이다, 이 땅이 내가 거할 곳이다,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신자가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갈 사람이냐,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1장 10절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냈다, 그래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불러냈다면은 어디에 있던 사람을 불러내었는가, 이거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나를 어디에서 불러내었느냐, 그걸 생각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부르심을 굳게 하라. 너를 하나님이 어디에서 불러내었는가를 굳게 하라, 잊지 말라,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신자를 어디에 불러냈겠습니까? 세상에서 불러냈단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불러낸 받은 사람, 그게 신자거든요.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살지 아니한다면 결국은 실족할 수밖에 없다, 그걸 항상 주의하고 살아가란 얘기예요. 나를 어디에서 불러내었느냐, 세상에 불러내었다, 그러면 나는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세상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내가 가야 될 것은 저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이 땅에 내 집이 있는 게 아닌 그런 나기 때문에 세상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게 부르심을 입은 신자 생각해야 될 그 모습이거든요. 그걸 주의하지 아니하면 결국 이 땅을 보면서 이 세상에 내가 거할 터전을 잡고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신자의 실족이라고 하는 교회를 안 나온다, 그것만을 가지고 실족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이 어떤 주님을 향하다가 그 방향을 이 땅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실족이란 말입니다. 역시 세상이 좋고 내가 이 땅에 거할 것이 어떤 것인가, 자꾸 이 세상에 거할 생각에 머물러 버리는 것, 그게 실족이란 말이죠. 사도는 그걸 주의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그 예수를 믿는 이제 모습 보면은 세상에서 나와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해서 부지런히 힘쓰고 걸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기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빼내신 세상을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것이야말로 실족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도 실족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신자를 이 세상을 떠난 나그네다, 이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나그네다. 너희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고난도 당연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이처럼 세상에서 나온 자가 부름을 입은 자가 신자고 또 세상을 떠날 나그네가 신자이기 때문에 이런 신자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볼품없고 또 하찮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신자를 어떻게 보든지 실망할 이유가 없는,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광된 그 세계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 사람이 바로 신자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날 어떻게 보든 그 이 땅이 나를 바라본 시각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본향도 모르고 인간이 어디로 가는 것도 모르고 새하늘과 새 땅도 안 믿는 사람들이고 이 땅의 심판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모든 걸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판단과 시각에 매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나그네가 아무리 자기가 돌아갈 본향이 뭐 엄청난 왕궁이고 부자의 그런 나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어차피 지금 있는 그 나라의 나그네라면은 세상 사람은 안 알아준단 말입니다. 그게 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신자를 안 알아준다는 얘기예요. 그 본향을 소망 삼고 주님의 나라 향해 달려가는 그 믿음을 안 알아주는 것이 세상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신자를 어떻게 보든 거기에 매이지 말하는 것이에요. 신자는 언제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살 본향에 그 나라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게 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교회의 문제가 재림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거짓 선생이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재림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기보다도 이 세상의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그 연락을 기쁨으로 삼고 그렇게 살기를 힘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있을 것이 심판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3장 6절에 보면은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왜 하나님이 처음에 심판을 물로 했느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이 땅을 심판할 때 왜 물로서 심판을 했겠는가 그 얘기죠. 그 5절에 보면은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그런 말을 했죠. 그 세상이 뭘 잊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되었다. 그 사실을 잊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보이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된 땅이라는 것. 그걸 잊고 살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세상 연락을 즐기다 보니까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다. 그걸 생각지를 아니하고 그 전에 육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이 철저하게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 이걸 보여주려고 물로 심판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자 땅이 어떻게 생겨났냐면은 그 창세기 1장 9절부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하의 이 땅이 물로 덮여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물을 한 곳으로 모았어요. 한 곳으로 모으니까 땅이 드러났죠. 그리고 그 한 곳 모인 곳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칭했단 말입니다. 그게 원래 세상 물로 다 뒤덮여 있었는데 말씀으로 물을 한 곳으로 모으니까 땅이 드러나더라. 그리고 계속해서 물이 땅을 뒤집어엎지를 못하고 여전히 한쪽으로 모여있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바다는 한쪽으로 있고 물은 지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뭘 말하냐면은 그 물이 땅을 뒤집지 못하도록 말씀이 물을 지키고 있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물이 지금 하나님 말씀 위에
다스림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세상에 누가 그걸 믿습니까? 물이 바다가 세상을 땅을 안 덮는 것은 무슨 말윤리 어쩌고저쩌고 과학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맞긴 맞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배후에 있다는 거, 그걸 세상은 전혀 생각지를 않고 또 믿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처럼 물이 한 곳 몰려 있고 땅은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 노아 홍수 때에 그 물을 땅으로 온통 다시 엎음으로 말미암아서 봐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잖아 이걸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바다와 땅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말씀이 이 땅을 주관한다 이걸 모르는 세상에게 아니다 말씀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로서 세상을 먼저 심판했더라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 이걸 세상이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말씀 아래 완전히 구속되어 있고 주관되어 있다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것, 이게 물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장차 마지막 때가 되면은 결국은 모든 우주가 그 말씀에 순종치 않고 말씀 믿고 사는 그 모든 우주가 불로 인해 다 태워버리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 이걸 보여주기 하나 예고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노아 홍수는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 예고편입니다.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심판을 무시하고 잘 일수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씀 아래 있다. 말씀이 땅을 주관한다. 이것도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면은 기껏 우리 인생은 지난주에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은 기껏 80년, 90년, 100년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이 담겨있는 영원한 약속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냐 말이에요. 이걸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2000년 지나오면서 재림도 심판 없었다 그러면서 아예 재림도 심판도 없을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만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의 약속은 시간이라는 게 구속 구애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껏이야 뭐 인식하는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인생들이 그 영원한 그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을 시간으로 따져가지고 아직까지 심판이 안 오니까 심판이 있겠냐? 없을 거다. 그 2000년을 아주 긴 시간 인식하면서. 사실 2000년이라는 시간을 영원히 비하면은 이건 진짜 뭐 세 발의 피도 아니고 뭐라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큰 바다 뭐 백사장의 머리 하나를 그런데 사람이 미련한 어떤 자기의 생각과 인식을 가지고서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시잖아. 그러니 재림이 있겠냐. 이런 마음들로 인해서 결국은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이 땅에다 내 터전 삼고 살아가는 그걸 더 먼저 우선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세상의 실체라고 말이에요. 그래 사도는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은 말씀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 마음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재림이 연기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한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자는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갖고 계시고 회개하는 건 우리 책임이다. 그게 아니에요. 회개에 이르기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우리가 의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인간은 우리는요 매일같이 실수하면서 매일같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지를 못합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궁리들, 내 마음은 하여튼 이 세상에 딱 붙들려가지고 끌려가는 그게 우리의 실체들인데 그런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완벽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되어지는 진짜 완벽한 구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택했는데 우리의 어떤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 창세 전부터 택해놓은 것인 것인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하도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야야 너는 안 되겠다 이런 게 없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그 약속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진다. 그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믿음 흔들어버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짓 선생들 거짓된 말이다. 그게 너희들의 그 믿음 흔들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뭘 바라본다는 얘기입니까? 13절에 있는 대로 이 세상이 불로 다 타고 사라지고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바라본다. 그게 너희가 아니냐 그 얘기죠.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은 장차 주 앞에 섰을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으로 너희가 설 수 있기를 힘쓰고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선다. 우리가 장차 주 앞에다 서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곳에 우리가 주님을 다 만나요. 주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어떤 자로 만나야 되느냐 그 얘기를 사도가 하는 겁니다. 주를 만날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정말 평강 가운데에서 살았던 그런 우리의 심정으로 그런 모습으로 주를 만나는 거 그게 합당한 그렇게 만나기 힘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평강 가운데 주를 만나는 것이냐.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만난다 이걸 가지고 우리 뭐 생활이 완벽해가지고 죄 안 지고 예수 우리가 만난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대도하는 말이고 사람이 죽을 때까지 흠 있고 점 있게 살다 죽는 것인데 그런 게 없이 어떻게 만납니까 주를. 베드로후서 2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여기 점과 흠이 나오죠.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 이 점과 흠이 있는 자들을 누구로 말한 거짓 선생들을 말합니다, 지금. 거짓 선생들이 점과 흠이 있는 그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뭘 가지고 점과 흠이 있다, 이렇게 말하냐면, 거짓말했다, 남 속였다, 뭐, 교회 안 나와서 헌금하였다. 즉,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거기 앞에 12절 다시 자세히 보세요.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다.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긴다. 여기에 낮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입니다, 지금. 예. 세상에 살아가는 그 세상의 재미. 그걸 기쁘게 여기는 자들. 그게 거짓 선생들인데, 결국은 이 땅에서의 사는 것 자체를 나의 기쁨, 나의 재미로 여기는 그 사고방식이 바로 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점과 흠이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참 믿음에 연약한 구세주의 영혼들을 유혹하고 또 탐욕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인데 바로 그들이 저주자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주님 앞에서 점과 흠이 있는 자로 서지 말아라. 점과 흠이 없이 살아. 이 말이 뭐냐면은 이 거짓 선생들의 그런 사고방식들을 따라 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재림을 무시하고 멀리 있는 일을 여기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 세상 재미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걸 자기 기쁨으로 여기는 것, 이 땅에 나의 터전을 굳게 만드는 것, 그걸 자기 인생의 방향으로 삼는 것, 이 땅에 성공하는 그 탐욕, 그걸 복으로 여기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점이 있고 흠이 있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세상의 재미를 기쁨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힘쓰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부름받아낸 그런 신자의 길로만 가라는 것. 그게 주님 만날 신자가 살아갈 이 땅의 태도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힘쓰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신자가 천국 간다는 건 주를 만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천국이나 편안하고 좋은 나라 들어가서 행복히 산다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 들어가 주를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 진심으로 재림을 내 속에 두고 사는 그런 신자라면은 사실 주님을 만날 것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항상 그 삶이 나는 주를 만난다, 주를 만날 것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 근데 그 준비라는 것이 말하는 대로 뭐 어떤 일을 힘 많이 하는, 열심히 하는 그게 아니고 점과 흠이 없이 평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재미 그게 내 기쁨이 아니다. 항상 내 기쁨은 새하늘과 새 땅에 주를 만나는 그 소망, 그 기쁨, 그게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기를 힘쓰라. 그게 사도의 권면이란 말입니다. 신자의 평강이라고 하는 건 이 땅의 돈, 어떤 좋은 일, 그걸로 평강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할 때 얻게 되어지는 게 평강이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진짜 이 나라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내가 아무리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 나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나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나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길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했다 안 했다 자꾸 이걸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의 행하심, 그 의의 행하심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저 그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이르느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은 주의 오래 참으심이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 그게 우리한테 구원이 된 것이지 어떤 우리의 신앙에 뭐 이런저런 열심히 행위 그런 것들이 아니다. 자꾸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본단 말입니다. 내가 뭘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보면서 고난이라는 것도 내가 죄를 지어 고난받는 것인가 자꾸 이런 식으로 자기를 보다 보니까는 믿음에 굳게 서지를 못하고 자꾸 구원에 의심이 오고 흔들림이 오고 엉망이 되어가더란 말입니다. 그래 사도가 이런 말 하면서 구원은 주의 오래 참으심에 있는 것이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너희를 왜 보냐 말이죠. 하나님 오래 참고 계시는 그 마음만 바라보고 그 마음만 믿고 살면 되는 것인데 왜 너희를 바라보느냐. 참 사도가 이런 얘기하면서 애가 많이 탔을 겁니다. 신앙이 아닌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베드로는 바울도 이런 믿음을 얘기했단 말을 해요. 바울도. 그래서 사도바울이 서신, 그 서신 모든 걸 보면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도의 말에 알기 어려운 게 들어있다. 어려운 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은 뭐 사도가 어려운 말을 해가지고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거짓 선생들의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사도의 말 도무지 몰아든다. 그 말입니다. 거짓 선생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은 세상의 재미를 기쁨 여기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왜 우리 사람이 어떤 행위를 가지고 복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런 사고방식이다 보니까는 사도의 그런 말들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거짓 선생의 마음에는 새하늘도 없고 새 땅도 없는 거죠. 세상에서 낙은으로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만 따르는 신자에게 당연히 있는 고난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은 그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 줘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이리 생각해버리고 믿음 있는 자에게는 고난은 해당이 안 된다.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여겨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이 사도의 말들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도의 말들을 자기 사고방식 가지고 억지로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그걸 사도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요. 지금 오면 성경을 이처럼 인간의 자기 사고방식 가지고 억지로 푸는 게 많지 않습니까? 세상 재미를 기뻐하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이 세상에서 어쨌든 복을 누리고 잘 살고 싶은 그런 탐욕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사도의 말 이해가 안 돼버리고 결국 자기 사고방식 가지고 억지로 해석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면 제가 미움받는다 그런 말도 성경에 있긴 있는데도 그런 말을 애써 외면하려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미약한 나중은 창대한다 이런 말들 주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들 뭐 수년의 주의를 부흥케 하소서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을 자기 탐욕 가지고 억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사도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선지자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선지자의 그런 마음을 도무지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는 1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데 떨어질까 삼가라. 그런 탐욕으로 억지로 풀이하는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무법한 자들 말씀에 이끌려 순종됨이 없는 그런 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굳센데 떨어질까 주의하라 삼가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너희가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항상 경계하고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뭐가 복음이고 뭐가 복음이 아닌 것인가 항상 이걸 여러분이 살펴야 돼요. 이 성경을 세상을 향한 탐욕을 가지고 내 멋대로 해석하고 풀이하면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 인정을 안 해요. 주님은 그것을 무법한 자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결국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만 지식에 날마다 자라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라간다는 것은 뭐 은혜가 막 늘어가고 지식이 늘어가고 이런 걸 의미하기보다도 언제나 그 삶의 방향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 항상 방향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자 하는 것 또 예수님 누구신가 알고자 하는 것 항상 그쪽으로만 나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꾸 우리 마음을 이 세상에서 뭘 이루어내는 거, 거기에 매이지 말고, 거기에 붙들리지 말고, 신자는 그런 세상에 붙들이 빠져나왔으니까, 항상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쪽으로, 주님이 누구신가 배워가는 쪽으로, 항상 그렇게 두고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경건한 삶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겪든지 간에, 그 일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고, 그 일 속에서 볼 수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꾸 마음을 우리가 그런 쪽에 두고 살아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언제나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인간의 탐욕을 가지고 억지로 푸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것, 영원한 그 천국을 남아 소망하는 그런 나로 만들어가는 게 말씀이라는 것, 항상 그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새하늘과 새 땅에 두고 주님께만 두고 그러한 경건한 그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한 것인가를 또한 깊이 알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참 실수 허물 가운데 사는 그런 저희들이지만 이런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나를 보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면서 그저 하나님의 그 사랑만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정말 주님을 날마다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힘써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